네, 할렐루야. 또 저희가 새어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시원해서 피서 다른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보좌 가운데 좌정에 계시니 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름 높여드리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얻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은혜였는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녁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녁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세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고백합니다. 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이 밤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장세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보호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고 귀 열어 말씀 듣게 하고 마음 열어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여름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라오스 몽족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와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습도와 더위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지금 라오스에서 한참 강의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또 우리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건하시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 또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들, 애환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여 따뜻한 위로와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늘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냥 교회가 좋으셔야 됩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도 교회 한번 들렸다가 출근하시고, 또 퇴근할 때도 교회 들렸다가 기도함 하고 퇴근하시고, 그냥 막 교회가 좋으셔야 됩니다. 예, 늘 교회 거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뭐 저는 월요일에도 뭐 교회 안 와도 되는데, 근데 교회 와서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그냥 우리 교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기도가 또 묻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오면은 그 기도가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으시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또 감동함이, 잔잔한 또 은혜가 교회에 오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중심적으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여러분,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교회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늘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 같이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사랑마을 공동생활을 또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마을 공동생활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공동생활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늘 공동생활 가운데 느끼는 것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 방문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십니다. 참 너무 귀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는 또 강사 목사님들한테 늘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또 나누고 자랑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아, 장로님들이 그렇게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뭐 늘 그게 젖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찬사를 해 주십니다. 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또 네 분의 권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부모의 밥을 아이들한테 해주셨습니다. 마치 뭐 어떤 그 구중궁궐의 요리보다도 더 정성이 담겼던 그런 요리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또 맛있게 또 영양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저희들이 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저에게 잔잔한 또 뭉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이 공동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마을 공동생활에 찬조하셨던 그 명단들을 쭉 보는데 우리 은혜마을 청년들의 이름이 몇몇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사랑마을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좀 컸다고 은혜마을 올라갔다고 돈 좀 번다고 이제 이 동생들 수양회 하는데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명단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뭉클했는지 참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요즘처럼 철저하게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중에 뭐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의 세계관으로 팽팽하게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정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학점과 취업을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공정이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정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없으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 이 정의로운 세상, 이 공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당하고 이 소중한 이 정의의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은혜의 원리로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주어지고 이 허물 많은 죄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는 세상, 그런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이 정의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낳은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런 소설을 16세기에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한 30년 전에 제가 대학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문득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바사니오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포샤라는 여인입니다. 이 바샤니오는 이 포샤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데 이 포샤의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니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샤니오에게는 아주 좋은 착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안토니오라는 친구입니다. 이 안토니오는 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은 그 배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큰 돈을 버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 안토니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네.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 내가 돈이 없다네.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돈을 많이 빌려주었습니다. 이 안토니오는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청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흔쾌히 내가 빌려주겠네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그런데 지금 돈이 없었습니다. 나의 배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큰 돈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 저 나쁜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내가 너에게 이 결혼 자금을 빌려주겠네. 그래서 이 고리 대금업자였던 못된 샤일록에게 이 두 청년이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샤일록은 원래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에게 이자 없이 그냥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세 달 안에 이 돈을 갚지 않으면은 너의 가슴 가장 가까운 곳에 살 1파운드를 베겠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살 1파운드는 454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아마 454g을 도려내면 사람이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안토니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배가 곧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고 바사니오는 포샤랑 청혼을 하고 포샤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바사니오는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의 친구 안토니오로부터 편지가 하나 오게 됩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나는 곧 죽게 되었다네. 내 배가 파산되어서 내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네. 그래서 나는 내가 진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나는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그런 위기에 처했다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너는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자책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이 바사니오의 아내였던 포샤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빌렸던 돈을 두 배 세 배로 주면서 빨리 가서 너의 친구를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샤일록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마 두 배로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바사니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이 베니스의 법정에서 이 바사니오는 샤일록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돈을 두 배로 줄 테니 이 나의 친구 안토니오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샤일록은 그 어떤 간청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오직 법대로 계약서대로만 요구할 뿐입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합당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합당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샤일록이 그 법정에서 그가 던졌던 무기는 바로 이 정의와 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샤일록의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계약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정의로운 것입니다. 용서나 자비는 전혀 끼어들 틈이 없이 이 냉연한 냉혈한 인과 응고의 잣대가 이 안토니오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바사니오의 아내였던 포샤가 등장합니다. 이 포샤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남장을 하고 그리고 법복을 입습니다. 그는 베니스의 재판장으로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이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도 저 여인이 나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저 재판장이 나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자 재판장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그 재판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샤는 샤일록을 향해서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이 자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엄격한 정의대로만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샤일록은 끝까지 그 은혜를, 그 자비를 거부합니다. 나는 오로지 법대로만 하겠소 라며 자신의 주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포샤는 재판장으로 변신한 이 포샤는 그 율법주의자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반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 안토니오 그의 살 1파운드를 베어가십시오. 단 계약서에는 살 1파운드를 베라고만 적혀있지 피에 대한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을 베되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틀끝만큼이라도 그 무게가 다르게 벤다면 당신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당신을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고 살만 정확하게 뵐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샤일록은 자신이 그토록 붙잡았던 그 법과 정의의 그 엄격감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샤일록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그 죄로 인해서 이 베니스의 법대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사형의 위기에서 살려달라고 애골복걸 하였더니 겨우 목숨을 살려주게 되지요. 그러나 그 법정은 이 샤일록에게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안토니오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멸시했던 그 기독교로 강제 개종하라는 그런 잔인한 선고를 이 재판관 포샤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참으로 통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엔딩 같지만은 사실 이 소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 한구석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를 구하겠다고 나선 이 포샤 역시 결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자비로운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을 행한답시고 재판관 자리를 훔치는 거짓과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름돋는 것은 입으로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담비 같은 자비를 그토록 아름답게 연설해놓고 막상 재판에서 이기자 이 샤일록에게는 강제 개종하라는 이 종교적 폭력을 휘두르며 철저하게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포샤가 말한 자비는 내 편만을 위한 선택적 자비였고 원수에게는 단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철저한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여러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외치는, 즉 이 샤일록이 외치는 그 정의는 잔인하다. 인간의 흉내내는 자비는, 즉 포샤가 외치는 그 자비는 위선적이다. 여러분, 그거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과 이 종교에는 진짜 구원이 없다는 이 절망을 이 셰익스피어는 폭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계산기로는, 이 세상의 우리의 머리로는, 그리고 인간의 이 불완전한 자비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진짜 은혜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뭐 저희 수양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늘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 공동생활, 이 수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오셔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랑을 베풀어주셨던 여러분, 그들의 희생은 계산이 완벽히 차단된 진짜 은혜의 세계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절망적인 소설 속 이 베니스의 법정을 넘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 시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시내는 부솔 시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 부솔 시내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부솔 시내도 못 가봤겠죠. 그러나 제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보고 싶고 가장 좋아하는 지명이 바로 이 부솔 시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에는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익스피어 속의 이 샤일록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블레셋의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거주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이 다윗의 동네 시글락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두 아내를 비롯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여인들, 아내들과 자녀들, 짐승들, 모든 금은 보화들 다 빼앗아서, 그리고 그 성읍은 불을 지르게 됩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보화들이 돌아와서 이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는 대성통곡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크게 길게 울었는지 성경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그 장수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쫓아가면은 저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쫓아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이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따그닥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차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사들 600명 중에서 200명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더는 갈 수가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200명이 도무지 걸을 수 없으니 그들이 그 멈추어 섰던 그곳이 바로 여러분 부솔 시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솔 시내는 누군가가 포기했던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어쩌면 누군가가 비급한 선택을 했던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쳤다 할지라도 처자식이 저렇게 잡혀갔는데 여러분 이곳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더라도 달려가야죠. 그러나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곳이 바로 이 부솔 시내였던 곳입니다. 다윗은 그 200명을 그곳에 시기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400명은 그 뒤를 돌아보면서 저렇게 비겁한 놈들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아말렉과 밤에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을 대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처자식들을 다 구해내고 그 아말렉의 전리품까지도 다 빼앗아서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부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그 지친 200명과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본문은 무서운 갈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싸웠던 이 400명의 군사들 중 성경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아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각자의 처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량배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정당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공정한 말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화살을 맞아가며 싸운 사람이 있고 지쳐서 시냇가에 여러분 발을 담그고 누워서 쉬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말입니다. 땀 흘린 만큼 가져가고 기여한 만큼 배당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솔 시내는 비단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의 시내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부솔 시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부솔 시내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 한국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부솔 시내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쓰러져 지쳐있는 200명도 있고 아직까지 힘이 남아서 끝까지 쫓아가는 400명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들이 나의 처와 자식들을 구해내고 수많은 금은보화 전리품을 빼앗아서 이 힘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부솔 시내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성전가만 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있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논리가 바로 이 소설 속 이 고리대금업자였던 이 샤일록의 바로 그 논리인 것입니다. 나는 계약서대로 요구한 것뿐입니다. 내게 합당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준 만큼 받아야 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굶어야 한다는 철저한 이 계산기 속에 이 인과 응고의 세계관이 이 법정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논리가 통과되었다면은 여러분 부솔 시내에 지쳐 누워있던 200명은 그들의 처와 자식들은 건져냈을 줄 몰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재산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만 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믿음의 지도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샤일록과 같은 이 세상의 계산기를 처참하게 부셔버리고 인간 포샤의 이 위선적인 자위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선포합니다. 23절, 2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섭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에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전리품은 너희가 피 흘려 쟁취한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애초에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 우리가 어찌 이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저 지친 형제자매들을, 저 지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저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같이 앉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용맹해서, 내가 말을 잘 타서, 내가 더 빨리 달려가서 저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쟁취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우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은혜의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다윗에게는 이런 은혜가 가득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의 일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이 다윗을 흠모합니다. 이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40년 전에 제가 교회, 우리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헌금을 갖다가 이만큼 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헌금을 갖다가, 장로님이신데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셨고 놀라운 은혜를 이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개수하면서 지금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 달라고, 주여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처자식을 잃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는 이 다윗에게서 비켜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세계관을 지금 이 부솔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자나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그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었던 자나 똑같은 이 천국 시민의 분깃을 나누어 가지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지금 이 부솔 시내가에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 베니스의 법정은 끝내 샤일록을 처벌하고 재산을 빼앗는 보복으로 끝이 납니다. 자비를 외쳤던 이 포샤도 결국 자기 편만 챙기는 위선자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정과 이 인간의 도덕에는 진짜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은혜는 늘 조건적이었고 내 편에만 흐르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마주한 이 서울 시내의 법정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포샤처럼 가짜 가운을 입고 사기극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 초라한 갑옷을 입고 그는 그대로 그 앞에 섰었습니다. 내 편만 챙기는 뒤처진 자를 소외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에 아무 공로 없이 지쳐 쓰러져 있는 200명을 완벽한 사랑으로 품어 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솔 시내의 은혜가 신약시대에 와서 완벽하게 완성된 곳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법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정의를 대충 얼렁뚱땅 뭉개고 그냥 은혜를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 엄격한 이 공의의 칼날을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100% 흠없이 집행하시면서도 동시에 100%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샤처럼 우리를 살리겠다고 원수를 칼로 위협해 그래 강제로 개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샤일록처럼 눈이 멀어 이 복수의 칼날을 갖고 갈고 있던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는 스스로 그 저주의 칼날을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 위선과 그 계산이 섞여 있지만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부솔 시내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가장 정직했고 원수까지 품어내시는 바로 진짜 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의 계산기 앞에서 지쳐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시글락과 같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보겠다고 발부둥치다가 기진맥진 지쳐 쓰러져 있는 오늘 부솔 시내가에 낙오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너는 이번 주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너는 얼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니라고 묻는 이 샤일록과 같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부솔 시내에 지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아무런 조건 없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는 부솔 시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용맹하게 앞서 나가서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려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는 그 400명이었다고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늘 지쳐 쓰러져 교회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그냥 양말을 벗고 그 차디찬 시냇가에 그 시원한 시냇가에 우리의 발을 담기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지쳐있는 그런 200명의 패전병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200명들이었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라는 곳은 부솔시내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이 부솔시내에는 늘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다루는 그리고 아무리 뛰어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것이었고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었고 저들은 우리 교회에 아무런 공로를 끼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여, 지난날 우리의 이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부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가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넉넉함을 저희들에게도 이 밤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똑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부솔시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솔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정의로만 똘똘 뭉쳐있는 저희들이 되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용대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충만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쳐 쓰러져 있는 200명이 누구입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저였습니다. 우리는 늘 앞에 나가서 활 잘 쏘는 사람으로만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한번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방 우리 지기들 지금 방학이지만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 한 분 한 분 지금 기억해 주시고 이 방학 가운데 믿음이 식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우리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하는 우리 사랑방 모든 식구들 우리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방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방 지기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방학이긴 하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 그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여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딸아 내가 너를 붙잡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한 딸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다 너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식구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방 지기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그냥 그슬러 보내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동일한 은혜로 광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충만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선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속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무도 다치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영혼들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라오스에서 사역 중인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일권사님들 또 우리 지삼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최전방에서 선교의 최전선에서 그렇게 우리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강의를 전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 라오스 몽족의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와 이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들의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몽족 교인들 몽족 목회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이 그 나시아우 교회 조금 더 탐타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군사님들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강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충만한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강의를 베푸실 때 강의를 나눌 때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의 실수가 그들의 심령을 실력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시하고 교회 하나님 그리고 또 모든 공족 교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내리면 풀어주옵소서. 이 밤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끈이 붙잡아 주옵소서. 갑끈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강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잔잔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진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부솔 시내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 옛날 흘러갔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가 받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며 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이 늘 보솔에 머물러서 나의 나약함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내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쓰러졌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며 이 피투성이 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나 늘 동일하게 너도 나의 똑같은 자녀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열심히 최선으로 살아드리겠다고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라오스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라오스 몽족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머리머리 위에 그 나시아우 교회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